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창세기 6장 22절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뭘 준행했다는 이야기인지 우리 아시죠? 축구장보다도 더 긴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방주 속에 들어올 모든 짐승, 모든 새, 그리고 노아 여덟 식구들이 그 속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게 될 짐승, 새, 사람들이 모두 먹을 양식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동전 한 입도 주시지 않고 어떤 재료 하나 주시지 않고 사람 한 명 안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걸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노아가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걸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넣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노아는 바보였겠는가? 아니라고 그랬죠? 6장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자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위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가? 자기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편한 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샤하트, 자기 파멸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내 인생이 엑사고라서 건져 올려져요. 그 사실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던 것이죠.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심판날이 이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내 온 집은, 내 모든 가족, 그 말이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죠. 너는 이제 구원 얻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파멸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이처럼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었던가? 지극히 간단하죠.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에게 있어서 그날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각자에게도 그날이 1초 1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안다는 것과 내가 아는 그것을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사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보실 때에만 맞아 그날이 지금도 내게 오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잊어버리신다면 이날이 될 때 후회하시겠죠. 그죠? 그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1초 1초 흘러간다는 것은 그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매일매일을 무의미하게 버리지 않을 수 있겠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간과 그날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결과가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맞는 오늘, 내가 매 순간순간 맞는 이 시간, 그 날들과 그 시간들의 결과가 그날에 다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6장 13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똑같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3절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 7장 1절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을 배우면서 여호와 하나님,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여호와를 따로 구별해서 쓸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구별해서 사용할 때에는 뭘 강조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 이것을 강조할 때 엘로힘이라고 창세기 기자는 계속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을 강조할 때에는 창세기 기자는 여호와라고 씁니다. 자, 6장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샤하트, 파괴해버릴 것이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썼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에는 여호와예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슨 언약을? 6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네가 나를 믿고 방주를 지으면 너는 반드시 구원 얻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것이 나를 위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약의 여호와께서 당신이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노아야, 네가 들었던 것은 절대로 환청이 아니다. 착각이 아니다. 이건 내 언약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말씀이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공표하십시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보았음이니라. 또 줄을 한번 쳐보십시다. 내 앞에, 이건 내 면전이라고 그랬죠? 내 면전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6장 12절 보십시다. 6장 11절.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신즉.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악한 자도 보고 의로운 자도 보세요. 그렇다면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차이가 뭐라고요?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보시는 것을 믿으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항상 똑같은데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를 내가 의식하면서 사느냐, 믿지 않고 사느냐, 의식하지 않는가,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노아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입으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죠.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방주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외치고 기도만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노아는 끝나는 거예요.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실천했습니다.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물거품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2절, 3절을 보십시다. 다시 강조합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 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 이제 방주로 들어가는데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그리고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라.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그렇죠? 6장 19절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그러니까 각 생물을 두 마리씩 집어넣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암수 일곱씩 정결한 거, 새도 일곱씩,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또 여기 15절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실제로 들어간 것은 둘씩, 그러니까 한 쌍씩이죠. 암수 한 쌍씩이 들어갔다. 이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예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공격하는 아주 좋은 예가 이런 그 구절이죠. 봐라, 안 맞지 않냐 말이에요. 모순 투성이지 않냐. 또 하나님을 믿는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창세기를 쓰는 기자가 모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하여튼 창세기를 쓰는 기자가 각각 다른 두 개의 전승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 사이에 두 마리씩 넣으라는 전승이 하나 있고 일곱 마리씩 넣으라는 전승이 있어서 그것을 6장, 7장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넣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다고 할 때 그 3,500년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박효껏에는 알까기 전 1,500년 전인데 그때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써여 있거든요. 정말 입체적이고 놀랄 만큼 정확하게 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성경을 정확하게 받아 쓸 수 있는 성경 기자가 바보가 아닌다며야 두상, 일곱상, 두상 이게 뭔가 하나 틀렸으면 자기가 고치죠. 그죠? 그런데 그대로 썼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쓴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말씀이 두상이라고 했다가 일곱상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바뀌어지는가?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노아에 대한 마지막 절대 순종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한 번도 제기 안 했죠. 하나님, 전에는 두상이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일곱상이에요?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6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까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가 그물 들고 짐승 잡으러 지금 뛰어나가야 되죠. 그런데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아가게 할 테니까 너는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상을 보내시든 일곱상을 보내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노아가 관여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두상을 보내신다고 하시든 일곱상을 보내신다고 하시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스예요. 자기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주권으로 방주 앞까지 이끌어다 주신 짐승들을 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신 방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그랬습니다. 이 테바가 어떤 배인지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다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세 달 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에 그 상자를 테바라고 썼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게 구원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방주나 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테바는 자체 동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돛도 없고요. 닷도 없고요. 키도 없습니다. 만약 그게 있으면 테바가 아니에요. 이것이 방주예요. 자체 동력, 도치나 다치나 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당신의 말씀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맡기는 훈련을 노아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노아가 들어가는 방주가 진정한 태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 한 번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든지 역사를 새롭게 하는 당신의 종을 쓰실 때에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절대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부터만 가능하거든요.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의 부잣집 아들이 형들한테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가서 종노릇 하잖아요.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에게 why? 왜 이러십니까? 질문한 적 없죠. 그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충성을 다했는데도 그 집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화의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인생 자체가 태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운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당신의 위대한 종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뒤이은 당신의 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점찍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에게 있던 그 갑절의 영감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믿으면서 엘리사 선생을 따라가잖아요. 엘리야 선생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합니까? 베델로 가요. 엘리사는 뒤따라가면서 선생님 왜 베델로 갑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가서는 아무 말 없이 여리고로 가요. 엘리사는 절대 순종하고 또 따라갑니다. 여리고 가서는 엘리야가 요단강을 또 건너가요. 요단강 또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승천하고 거기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영적 지도자가 되잖아요.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리아는 혼자 사는 처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약혼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혼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단 한 번도 왜 내 여자입니까? 묻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다음에 요셉은 절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의심과 불평의 질문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탄의 도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평스러워서 의심스러워서 하나님에게 화의를 묻기 시작하면 왜는 끊임없이 왜를 또 불러들여요. 왜 이런 남편인가? 왜 내 아내는 이런가? 왜 하필이면 이런 자식인가? 왜 나는 가난한가? 왜 내 인생 상황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왜 물어보십시오. 답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질문하는 자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질문이 진지한 만큼만 진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불평하거나 의심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절대적으로 더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진지한 답을 얻고 답을 얻는 만큼 우리는 더 순종하게 돼. 문제는 불신의 질문, 불평의 질문. 그것은 우리 믿는 이에게는 절대 그물이다 그거죠. 왜? 그것은 불신에서 오는 것이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했습니다.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너 지금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고 나서 7일이 지나야 비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7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무슨 뭐 100년이 걸렸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0년이 걸렸건, 노아가 매일매일 망치를 들고 나무를 맞추면서 노아를, 저 방주를 만들어 갈 때 매일매일 방주 짓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을, 그 소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초청의 소리죠. 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소음이죠. 교회 종소리가 믿는 사람한테 소음이라서 다 못 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마지막 일주일을 기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들어간 뒤에도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이 원하는 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전부 다 날려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그들이 그저 자기들 먹고 마시고 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날렸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노아가 지금 방주를 짓는데 너 방주 왜 짓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를 짓는다. 세상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아가 그리로 들어갔네요. 비가 안 와요. 하루, 이틀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심술 궂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배 앞에 가서 놀렸겠어요. 얘야, 나와라, 나와라. 비 안 오잖아, 나와라. 그렇게 놀리다가 인생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입으로만, 구호로만 우리가 믿고 외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오늘이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한 12시간의 시간을 무슨 의미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절, 6장 22절하고 똑같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에서 다 준행하였다 하는 것은 그 이전의 내용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7장 5절에서 노아가 다 준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이후 6절 내용처럼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명령하셨으니까. 자, 6절 보십시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지금 노아 600세 되던 해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노아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비는 언제부터 온다고요? 7일 후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 내일 들어갈게요. 모레 들어갈게요. 제가 할 일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빗방울이 떠면 들어갈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태양이 멀쩡한데, 비 올 기미도 없는데, 비는 7일 후에 온다는데, 노아는 단 한마디의 이의 제기도 않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나의 유익을 따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지금 보면 7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의 이름만 지금 나왔습니다. 이 저 7절에는. 왜 노아 이름만 나와 있습니까? 노아가 가장이거든요.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가족들 역시도 동역자가 되어서 지금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으로서 노아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자부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갈 때에 그 감격,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생각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가장입니까? 노아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그늘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원한 생명의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가 되어서 그늘은 하나도 없고 내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봐야죠. 적어도 믿음의 가장으로서 내 가족들에게 믿음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상하죠?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 짐승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짐승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방주 앞까지는 왔습니다. 그 방주에서부터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다 인도해드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그건 뭐 베니아로 칸막이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보금자리를 만들어라 그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가 짐승들이 오는데 무슨 뭐 큰 짐승들은 그 큰 짐승들이 사는 보금자리로 만든 칸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작은 짐승들은 작은 짐승들의 보금자리 칸으로 데리고 가고, 새들은 새들의 칸으로 데리고 가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그거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렇게나 그저 짐승들 짐짝처럼 밀어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아무렇게나 밀어넣어서 그 짐승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켜질 수 없잖아요.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드디어 7일째가 되어서 7일이 되어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이라. 그러면 노아 600년 몇월 달? 2월 며칠? 17일. 자, 이날부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을 계산할 수 있죠. 언제 들어갔습니까? 600년 2월 10일. 자, 600년 2월 10일에 들어갔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600년 2월 17일은 비가 오기 시작한 날이고,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이 있다가 비가 왔으니까 들어간 날은 600년 2월 10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600년 2월 10일이라는 날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것은 바다, 강, 호수, 지하수 등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터졌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아, 옛날 사람들은 이게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비가 많이 오면 창문이 열렸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40주야를 쏟아졌다. 여러분, 우리가 홍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홍수가 올 때 말이죠, 집중호우가 몇 시간만 오면 물바다가 돼요. 86년인가 87년인가 서울저 천호동하고 잠실이 물에 잠길 때에도 만 하루도 비가 안 왔잖아. 그런데도 다 잠겨버리잖아.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썰어버리는데 왜 40일씩 밤낮 비 올 이유가 뭐 있냐 말이에요. 그 비 안 와도 쏟아지는데 다 멸망당할 텐데. 그죠? 이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지으실 때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래,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도 되고 강도 되고 그랬죠? 그리고 하늘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는 대기권 밖을 물이 감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로부터의 유해한 광선을 물들이 다 차단해주고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수백 년씩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비가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들을 여시고 하늘 위에 있던 물들을 땅 위로 다 쏟아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비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게쉼이라고 쓰여 있는데 일반적으로 히브리 말로 비는 마타르입니다. 그런데 게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 정도가 아니라 쏟아지는 물줄기를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40주야를 물줄기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내용을 볼 때 그 대기권 바깥의 물이 다 떨어지고 나서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또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땅에 이처럼 비가 쏟아지면 이제 심판이 시작된 거죠, 그죠? 그런데 13절, 곧 그 날에 노아와, 그 날이라고 한 건 비가 쏟아지기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 또 뭔가 이상하죠. 방주는 7일 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7일이 지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또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구별이 안 되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 13절에 방주로 들어갔고는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지상의 물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부터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그날에 이미 노아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심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구원의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받고 있었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길은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것도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둘씩, 한 쌍씩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모든 생물들도 이미 구원의 방주에서 생명이 보존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변개함이 있거나 쓰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더라.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 방주는 내가 운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방주의 닫이 되고 이 방주의 돛이 되고 이 방주의 키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는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악셀레이터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로 못 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누구나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막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비가 오네? 좀 비가 좀 세게 오네? 그 정도로 처음에 가볍게 생각했겠죠. 한 시간, 두 시간 비가 안 맞아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비가 안 맞습니다. 그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제일 먼저 뛰어갔을까요? 방주로 뛰어가야죠. 이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드렸겠습니까? 노아가 열어주고 싶어도 안 열립니다. 마지막 날은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없이 가서 방주에 가서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손으로 두드리고 연안을 할 텐데 그때 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가 제일 후회했을까요? 예? 누가 제일 후회했을 것 같아요? 예?
방주?
그렇죠. 그 방주 속에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상당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지을 때 여러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들어가 봤을 겁니다. 첫째로 호기심 있는 사람들. 제가 짓는다는데 도대체 뭐야 저거? 가서 아마 속속들이 봤겠죠, 그죠? 두 번째 카테고리, 심술 굳어서 노아를 놀리려고 가가지고 옆에 앉아서 잘한다, 잘한다, 그래 잘 해봐라.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배 건조 기술자가 아니니까 또 여덟 식구만으로는 못 짓잖아요. 여자 네 명, 남자 네 명인데 남자 네 명이 어떻게 그 배를 지어요? 임금을 주고 기술자들을 샀을 거란 말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망치질하면서 자기 손으로 그 배 지은 사람들. 후회 막급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간단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홍보관 3층 예배실에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만 싹 구원받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일 조간에 홍보관에 있던 사람들 다 구원받고 구원은 끝이다 이러고 대문짝에 나갔다고 하면 누가 제일 후회하겠어요? 예, 뭐 안 오신 분도 후회할 거고, 그죠? 이거 지은 영적원설 기술자들이에요. 저 외벽 친 사람은 그래도 덜 후회할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타일 붙이신 분. 분명히 내가 붙였는데 들어가 있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그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겁니다. 그죠? 근데 누가 더 후회할까요? 예배당에 다니기는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후회할 겁니다. 그때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을. 86년인가 7년도인가 그 홍수가 나서 서울 그 저 천호동 뭐 잠실 일대 다 물에 잠겼을 때 그 천호동 부근에 살던 장신대 교수님 한 분 댁도 물에 잠겼습니다. 그죠? 뉴스에서 뭐 물이 넘친다 하는데 뭐 물이 들어온다 하는데 순식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은 옷채로 물이 그냥 밀려오는 거 보면서 그냥 나왔습니다. 목숨은 건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말이죠. 그 물살을 헤치고 집에서 나오면서 생각이,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것저것 챙기고 가는 게 아니구나. 뒤돌아보고 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여러분, 신학 교수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 이것저것 챙기고 가는 것 아닙니다. 뒤돌아보고 가는 것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날이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이것저것 챙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갔는데 문은 꽁꽁 닫혀있다. 그보다 더 통탄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면서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처럼 모든 사람이 와서 문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도 열리지 않고 비는 쏟아지는데 그 방주 속은 어떤가?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물이 많아져. 많아져에 공표하십시다.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죽어갑니다. 그죠? 물이 많아져. 그런데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떠올랐고에 공표하고 연결하십시다.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판은 더 커지는데 방주는 더 올라갑니다.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물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진 만큼 방주는 더 높아지죠. 더 높아지다 보니까 방주의 밑바닥이 땅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며 물이 더 많아지니까 방주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방주가 떠다녀요. 온 세상이 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지 이 노아 방주의 심판보다 우리에게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없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은 심판인데 물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믿은 자는 올라가 더 영화로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물 속에서 다 심판을 당하는데 방주가 떠다녀요. 노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방주가 더욱 높아졌겠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그 노아가 살던 그 시대 그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물 속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방주로 가서 두드렸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다르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높은 데로 올라가고 갔겠죠. 세상에서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갔는데 그 지점도 잡혔습니다. 내가 물질로 제일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권력으로 제일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명예로 제일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닐 때 마지막 날 그거 다 잠결 필요 없습니다.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피신한 사람이 있겠죠. 그것이 잠기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물이 그 위에 15규빗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15규빗은 6.84m예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데보다 노아는 6.84m 더 올라가 있습니다. 6.84m면 그저 뭐 한 2층 높이 됩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간 사람과 노아의 차이는 6.84m 차이인데 그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 심판과 구원의 차이입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예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바다에서 땅 밑에서 터졌던 물, 대기권 밖에서 쏟아져 내린 물, 이 물이 전부 다 땅에 와서 가장 높은 산보다도 더 6.84m까지 물이 차서 그 물이 120일 동안을 창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다 죽고 없죠, 그죠? 그 모든 세상이 누구 세상이 됐습니까? 노아 세상이 되었습니다. 노아 세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는 구원의 방주 속에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노아의 세상이 되었어요. 노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했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노아는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넓은 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문이 도대체 얼마나 작기에 좁은 문이라 그러셔요? 그 문 사이즈가 작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와 역행한다는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영원한 진리,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고 그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오늘날 이 창세기 7장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대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갑니다. 자기 원하는 길로 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삽니다.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부는 이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부는 오늘 이 시점에서 누가 더 높고 낮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작었냐,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납니다. 그날 영화롭게 올라가느냐, 그날 자기 세상을 만나느냐, 아니면 그날 샤하트, 스스로 자기 파멸로 끝나버리느냐, 우리 승부는 그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어느 길로 가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의 노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비가 쏟아집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시간, 두 시간, 하루 이틀 비가 내리고 집이 잠기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방주로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높은 산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다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올수록 방주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천하의 가장 높은 산보다도 방주는 6.84m 더 위에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결과를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임을 창세기 7장을 통하여 오늘 생생한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노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